오늘은 그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무엇일까요? 시기심. 그 시기심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니다. 받은 복을 잊어버리는 악함. 예. 받은 복을 잊어버리는 악함. 그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하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배가 아프다. 바로 이런 어떤 시기심을 나타내는, 표현해내는 이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타인의 불행은 동정해 줄수 있지만 타인의 행복은 축복해 줄수 없다. 예.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대요. 예.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동정해 주고 안 됐다 하는 마음은 좀 가져줄 수는 있겠지만 타인이 행복해 하는 것은 마냥 그냥 바라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예. 시기심은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독초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독초를 자라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여기 그 누굽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유를 제공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출발이 시기심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상당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본 적은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준 기억이 있으십니까? 시기심은 커다란 문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시기심은 독을 내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친절하거나 또 자신의 영역에서 쫓아버리거나 아예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도록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시기심으로 통해서 가능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양반이죠. 더 나쁜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안갚음을 해요. 안갚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딱히 뭐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 시기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갚음을 해요. 어떻게든 굴욕감을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콧대를 꺾어버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최대한 주위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없는 말도 짓게 되고, 왜곡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고, 오해의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은 시기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그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 인식한다고 해도 결국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시기심에 대하여서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이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 대상이 바로 이 시기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 시기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시기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얼마나 큰 죄악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의 문제이면 사도들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이 시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기심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죄에 속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심이 왜 죄가 될까요? 왜 시기심이 죄가 될까요? 한 세 가지로 저는 정리했는데 첫째는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동기가 된 죄이기 때문에 시기심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 가장 크게 발동시킨 이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때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심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과 출발은 시기심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이 시기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기심은 나와 멀리 있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 늘 자주 만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심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시기심이 발동하지 않아요. 그가 땅을 사든 그가 건물을 사든 그가 뭐 잘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늘 나와 대화하고 늘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던 그 대상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가 잘되면 배가 아파요. 왜 그렇지요?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야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잔인한 죄가 바로 시기심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에 보면 그런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이게 정의했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기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며 지내오진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시기심의 사례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잠시도 언급해드렸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그 사건이죠. 자신의 재물을 열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동생을 시기하고 그 시기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이 먼저 잉태했을 때 이를 시기하여서 학대하며 내쫓게 되지요. 여기도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비가 요셉을 그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시기심이 발동을 하고 동생을 아주 내쫓지요.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던 다윗이요. 그를 쓰게 하는 사울이 있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백성들이 막 찬송을 하고 칭송을 하고 하니까 그것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지요. 공통점은 언제나 시기심이 있는 곳에는 죄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있는 곳에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있다면 그래도 시기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항상 보면 시기심이 있는 그곳에는 죄의 요소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시기심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이런 죄의 독초는 아예 뿌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내버려 둬서는 그것은 언젠가는 독이 자라게 되고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고 상대를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이 죄의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그 시기심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죄인가? 왜 이것이 심각한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 시기심에 대하여 두려움과 혐오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뿌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죄의 뿌리는 우리의 이기심이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바로 이 시기심의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나 욕망이 강한 사람들을 한번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독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대단히 못마땅해하고 이런 것이요. 결국은 상대를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분 나쁜 거죠. 인정해 주면 괜찮아요. 야, 너가 열심히 하더니 잘 됐구나. 너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더니 야, 참 잘 됐다. 축복한다.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끝까지 상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있을 거야. 뭔가 나쁜 짓을 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늘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종교회는 더불어 성도들을 기뻐하며 성도들이 잘 될 때는 더 축복해지고 혹 안 될 때는 같이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예. 존귀한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가 잘 되면 더 축복이죠. 영광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원금 팍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돼야지요. 예. 안 되면 안 되죠. 두 번째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요. 시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은밀한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엿보십시오. 숨겨진 그 은밀한 그 생각들이 무엇일까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뭐냐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은사와 책임을 사람들에게 분배하실 때 분명히 불공평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주시고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주어진 것에 있어서 감사하며 열심을 다해 땀 흘려 수고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전히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불평만 하고 있어요. 모자란 사람이죠. 대단히 모자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시기심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은 요모양 육골일까? 나는 복을 하나도 안 주셨는가 보다. 저 사람은 저래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았는가 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신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기심의 큰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혹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혹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지요. 능력을 갖춰야만 잘 살고 좋은 길을 걸어가고 좋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갖추어야만 탁월하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저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제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실력으로 만약에 이 자리에 선다면 저는 이 자리에 결코 설 수 없는 자예요. 탁월한 능력으로 이 자리에 만약에 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혹 남보다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생각해 볼 때 참 모자란 것 같아도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 나쁜 것도 바꾸셔서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신뢰하는 것, 그것은 시기심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뿌리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큰 것에는 감사하는데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처음에 전임 사역을 나갔을 때 사택을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였지요. 오래된 집이라서 정말 오래된 집이라서 너무너무 추웠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도 추워서 파카를 입고 있을 정도로 입김에 하면 하얀 바람이 샥 나가는 것처럼 정말 추웠어요. 그때 우리 채연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신생아 아기를 누워놓고 너무너무 추워서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와 교인들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이렇게 사택을 제공해 주고 거할 수 있는 이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지냈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안 되겠다. 소목사 옮기자. 너무 춥다. 그때는 참 전도사였죠. 전도사. 근데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시자마자 한 몇 달 살았나요? 한 세 달 살았나요? 살자마자 사역지가 옮겨졌어요. 사역지가 옮겨졌는데 분당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에 들어가니 얼마나 좋아요. 네. 최고로 좋은 빌라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우리는 그 주어진 것에서 불평하고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 시기심이 파고들 여지가 전혀 생기지 않지만 감사를 안 하고 불평을 하면 시기심이 틈탈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시기심의 독처는 곧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면 시기하기보다 진정으로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기심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속박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보혈은 시기심의 질병을 치유하며 보다 더 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나보다 다른 이가 더 잘 되어도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주십시오. 그 싸움은 아주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기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제거하려면 첫째는 시기심이 마음속에 생길 때마다 그 죄를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내가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상대를 위해 매일 기도로 작정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시기심이 일어나게 만든 그 상대, 그 대상에게 대상을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잘 되는 것이 왜 제 마음이 아플까요? 왜 제 마음이 힘들까요? 하나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저 상대를 축복합니다. 저분과 같이 저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기심의 마음은 제거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작성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구나. 그것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불리듯 일어나는 시기심 때문에 내 마음이 도무지 안정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나 자신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형통과 잘됨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축복해 주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오니 가장 가치 있는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